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레위기 24장을 보면, 한 청년이 어머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다른 이스라엘 한 사람과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때 그 싸움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주했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할 어떤 그 대상으로 여기고 전혀 우리가 할수 없고 해선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기를 스스로 포기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모세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감옥에 가두고 모세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렇게 해결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2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렇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왜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였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그 답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스데반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저주한 것처럼 그들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있고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그 말이 그들을 분노하게 하고 이 말씀대로 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린 그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보좌 우편에 예수가 서 있다는 그 말은 도무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신성 모독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목사님. 그 말씀 보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들은 사람이 모든 그들이 손을 그 저주한 사람 머리 위에 얹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다는 것은 말한 사람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저주를 들으면 들은 사람에게도 죄가 있고 죄책이 남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거짓 선지자가 말을 전하면, 거짓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거짓 선지자만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미혹되고 믿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저주한 사람 위에 손을 얹고 그 모든 사람이 돌로 그 사람을 쳐 죽여야지만이 그들의 죄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끊어내야지 그들이 들었던 그 모든 죄와 남아있는 죄책이 끊어지고 속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들 생각에 신성 모독의 말을 했을 때 그렇게 신속하게 그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고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며 얼마나 죽이는 일인가.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말씀을 알고 내가 말씀을 해석하고 더군다나 그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악한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은 강도짓보다 살인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에요. 기껏 강도는 우리의 돈 빼앗고 기껏 생명을 빼앗죠. 근데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예배했지만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마음이 찢어지시는 마음으로 보셨을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박해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마음이 슬픈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잠깐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어떤 그 답지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뭐라고 쓰시겠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 어떤 분들은 성령이 오시면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우리를 가정의 화목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 채점할 때 애매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건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그중에는 한 100점 중에 한 80점짜리 답도 있고 어떤 거는 아예 안 주기는 뭐하고 한 10점, 20점 줄 만한 답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이 인도하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아, 그 말씀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진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반드시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세상 길로 가고 그래서 멸망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성령께서 그를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 이 사람들처럼 절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이 다음 말씀 한번 14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왜 저주하고 예수님을 왜 욕하고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멸시와 천대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게 정말 신성모독이고 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죄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한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왜 성령이 필요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성령이 필요한가?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지만이 오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 것을 가지고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로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규칙으로 만들어서 결국 그 말씀을 버리게 하고 사람들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사탄이 만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참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그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그 성령으로 진리를 담아주셔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그 환난과 그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될 아주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너무나도 중요한 그 말씀 우리가 꼭 구해야 될 그 말씀 세상은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 마음을 움츠리고 그것을 미워하고 돌을 던지고 핍박하고 우리를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상 주십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그 사명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저와 같이 무지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끝간데 없이 하나님을 배역했던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로 성령께서는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보면은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오 이렇게 거기서도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얘기했어요. 내가 스올은 지옥 아닙니까? 스올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서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서도 나를 붙들어주신 하나님 아무리 내가 끝간데 없이 주님을 등지고 도망치고 도망쳐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는 그렇게 스올에 자기 자리를 펴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하는 듯한 그런 한 사람이 또한 등장합니다. 58절에 누가 나오죠?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이때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울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 사울이 갑자기 왜 여기 등장했을까? 성경 전체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특별히 성경 기자는 누가죠? 누가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증인들은 사도행전 6장 13절에서 살펴보았던 거짓 증인들, 스데반을 죽이려고 동원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증인들이 돌을 치는 것인데 증인들이 이제 돌을 치려고 옷을 벗어서 그 옷을 사울 앞에 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35절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기 재물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이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집이 있고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팔아서 판 값을 어디에 두었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도들의 교회에 권위를 인정했다 하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누가복음 10장에서 그 마르다가 일할 때 예수님 말씀 어디서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 그 발 앞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그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우연히 본 구경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거짓 교회의 가장 중심에 서 있었던, 가장 선봉장에 있었던 그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뒤에서 배후에서 그들을 조정할 수도 있는 영향력을 갖고 힘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그렇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때에도, 그 긴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설교를 드렸을 때에도 이 사울은 마음이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의 미동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 8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전혀 그가 죽는 모습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 바울과 이 사울이 여러분 같은 인물이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을 했던 바울이랑 이 사울이랑 어떻게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렇게 전혀 주의 말씀 가운데 그 돌같은 마음이 전혀 미동도 없던 그 사람도, 절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거짓교회 선봉장에 서 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잡아주시면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그 이름 때문에 죽게 만드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성령으로부터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등장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 그의 설교를 빼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해요. 공의원들만 한 70명이 되죠. 의장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고발했던 사람들, 그리고 거짓 증인으로 섰던 사람들, 그리고 많은 참관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사울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청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우리는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우리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청년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뜻을 세워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이름을 이곳에 기록해 두셔서 성령에 임했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이 놀랍게 변화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게 되는가, 그 성령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와 같은 동일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죠. 스데반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믿음이 표현되었는가? 오늘 이 본문은 그가 숨질 때 했던 그 두 가지 말이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59절에 그가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이 고백, 여러분 우리가 기시감이 있죠. 어디서 뭔가 들어본 듯한 그 말씀, 죽음의 순간에 내 영혼을 주 예수여 받아주시옵소서. 그가 항상 주목하고 바라봤던 예수님께서 그 고난당하실 때, 이제는 시간이 제9시가 되어서 그때 당시 시간으로는 오후 3시가 되었죠. 이제는 그 하늘이 컴컴해지는 가운데에서 휘장이,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로 찢어지는 그때, 가장 고통이 그 절정에 다다랐을 그때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항상 예수님을 바라봤던 스데반.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온몸이 피로 얼룩지시고 도무지 숨을 쉴 수 없는 그 고통의 그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모욕하고 또 모든 군중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욕을 하고 머리를 흔들었던 그 자리에서 그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를 찌르는 욕하는 그 군중들과 그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은 아버지요, 아버지를 바라봤다. 세상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여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아버지는 어떤 순간에서도 아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 반드시 그 아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반드시 그 아들을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반드시 하늘의 영광과 기쁨으로 부활하게 하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주님은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참혹한 환난이 오며 우리에게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도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손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것일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가. 그렇게 자기를 분노해서 일제에 달려들어서 돌을 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어떤 원망이나 어떤 미움도 어떤 후회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억울함도 없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정말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영혼을 부탁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쭉 임하실 때 우리는 그 자리가 십자가일지라도 그것은 성전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는 자리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영혼을 의탁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이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께 영혼을 의탁했을 때 동일한 그 모습이 예수님과 스데반이 겹쳐지듯이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도 예수님 계신 곳에 그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 지금 그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믿음, 똑같은 기도, 똑같은 고백, 똑같은 십자가 그 자리에 있어야 우리는 주님과 같은 곳에 머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것, 이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복보다 가장 큰 복이요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에는 고통이 있고 세상에는 눈물이 있고 세상에는 슬픔이 있는 그런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죽음과 멸망과 심판밖에 없는 그 세상, 그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엔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든지 염려가 있든지 우상으로 섬기든지 죄를 품게 됩니다. 그 죄는 결국 우리를 고통으로 빠뜨리고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상인가.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다, 주님과 닮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해석해주는 유대인들의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형벌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그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걸 보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범죄가 입증이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판결이 떨어지면 그 사람을 성 밖으로 둘러 맺힙니다. 그리고 다시 그 등을 땅으로 맞대어서 그렇게 뒤집어 놓은 다음에 첫 번째 증인이 돌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는 것이에요. 그래도 죽지 않으면, 죽으면 판결이 끝나지만 죽지 않으면 다시 두 번째 증인이 나와서 그를 돌로 내리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만약 죽지 않으면 나머지 증인들이 다 일제히 달려들어서 그를 죽을 때까지 돌로 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6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제히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자기를 돌로 치는 그 가운데서 그 돌들이 스데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죽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돌들이 예수와 하나가 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기도를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향해,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지지만 무엇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60절 이 고백도 얼마나 힘있게 그가 크게 불렀습니까? 전혀 위축이 되지 않습니다. 거침없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기도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마찬가지로 이 기도는 우리가 어디서 본 듯한 그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하셨던 그 기도.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찌르고 죽이고 모욕하는 그 백성들, 도무지 진리를 알지 못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도무지 예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사람들, 그 사람들 체념하면서 고개를 떨구고 그렇게 포기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떻게 저 기도하실 수 있을까? 더 놀라운 것은 십자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로마 군인들, 예수님을 못 박고 조롱하고 옷을 뺏고 그렇게 예수님을 쳤던 그 로마 군인들을 호령했던, 진두지휘했던, 배후에서 그들을 지휘했던 로마 백부장, 그가 예수님의 이 기도 가운데에서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의로운 자이구나 하는 그 고백이 터지게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왜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이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거짓 교회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누가 과연 그들이 살 수 있을까? 주님은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저 바닷끝에 새벽 날개를 치며 거주했던 우리까지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으로 불러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 십자가 기도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기도를 스데반이 똑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이 할 수 없는 기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이 기도를 드렸을 때, 여러분 누가 여기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올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사람이 나올까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은 그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그걸 알았던 것은 아니죠. 하지만 믿음의 눈이 있다는 것은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를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아버지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믿는 믿음의 눈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돌이 날아오는 그 순간에 죽을 때까지 돌로 치는 그 순간에도 힘을 잃지 않고 담대함을 잃지 않고 그가 크게 부르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내가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었다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거침없이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 위로부터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터져나오고 크게 불러 이르되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같은 믿는 사람들이나 어떤 교회가 어떤 교단이 또 같은 교단이지만 같은 생각을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 만나면 참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저걸 알지 못하는가, 어떻게 저러고도 그렇게 복음을 믿는다고 할 수 있나, 참 어리석고 참 한심하고 참 말도 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쟁하고 또 댓글 달고 우리 그렇게 할 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많이 안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그렇게 판단하라고, 그렇게 싸우라고, 그렇게 논쟁하라고 주신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에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방법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하나님 내 영혼도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 내 영혼이 어떤 영혼입니까? 도무지 주님 앞에 내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 영혼이, 내가 거짓된 영혼이었고 내가 거짓된 마음이었고 내가 진리를 알지 못했던 그런 부패한 심령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돌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믿음이라면 나까지도, 세상 가장 끝에 있었던 나까지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저 사람도 받아주옵소서,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내가 진짜 믿음 가졌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논쟁하고 판단하고 배척하고 내가 돌을 들면 주님이 정말 주시는 그 믿음, 그 마음 아닐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우리가 이 첨예하게 이 복음을 지킬 때가 있지만 결국 그 모든 수고 뒤에는 이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영혼, 하나님 저 목사님, 하나님 저 교수님, 하나님 저 교회,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신 것처럼 저 영혼도 받아주옵소서. 이 두 가지 말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믿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에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핍박자를 위하여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미워하지 말고 아 저 사람은 안 믿을 사람 하고서 등 돌리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의 마음이 임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우리에게 그 기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가장 이 성경에서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가 말했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가 기도했고, 그는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안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는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 그 자리가 되기를 그는 간구했고, 그리고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가 함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권면하겠습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숨질 때 하는 말이 우리도 있습니다. 그 말이 지금부터 그때까지. 스데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나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의 모든 자리가 예수님 십자가 위가 되길 바라고, 또 그렇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는 동안에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 내 친척들, 내 가족들, 내 자식들,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계속 기도할 때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그 회복의 역사와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